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보라서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유다 백성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시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일반적인 책망이고 그리고 6절부터 18절까지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신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 유다 사람들의 특징은 행음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 푸른 나무에서 행음하는 것인데 지난 주일에 높은 산 푸른 나무라는 것은 바알의 능력이 배어있는 영험한 곳이고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한다고 할 때 이것은 언제든지 바알과 세레를 섬기는 것이다. 바알이라 그러지만 바알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뭐 아세라를 아스타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름이 여러 가지지만 여튼 그런 그 고대 가나안의 그 일종의 다산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같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과 행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서기조차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음행을 하고 있는데 마치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들과 같아서,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강도들인 거예요. 약탈하기 위해서 누가 지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강도떼와 같은데, 이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는데 내가 누구랑 바람을 필까, 누구랑 음행할까, 뭐 이런 거를 마치 강도가 숨어서 약탈할 대상을 찾듯이 음행할 대상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를 오늘 보면 2절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헐벗은 산이 있는데, 오늘 보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함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과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헐벗은 산이라는 것은 나무가 없는 민둥머리 산인데요, 사실상 예루살렘 밑으로만 내려가도 다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 지역 자체가 그런 거죠. 나무가 있는 곳을 가려면 저 갈릴리 인근 북이스라엘 위쪽으로 가야 되고, 지금 예레미야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밑으로만 내려가도 나무에 거의 산이 없어요. 다 일반적으로 민둥산인데, 그거는 뭐 기후가 그렇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대 사회에 땔감이 없으니까 뭐 가까이 있는 나무 다 베어내서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산이 많지만 그거는 조림 사업해서 그런 것이고,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민둥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민둥산이 되어가지고 아주 세상이 메말랐는데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치 창녀가 낯이 두꺼워서 자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처럼 자기들이 죄를 짓고 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어요.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끝까지 한없이 우리에게 노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뭐 이렇게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악을 행해서 욕심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중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이유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 더 윤택한 삶,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심. 이 바알과 세라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그 시대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 있는 것은 더 화려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정이 아니라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열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하려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 6절부터 있는 말씀은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요시야 왕 때 하신 말씀인데 요시야 왕 때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요 열왕기하 23장 같은 데 보면 남유다의 왕인데요. 어떻게 보면 유다 왕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 왕이었고 성전을 수축하다가 이렇게 율법서를 발견해가지고 그 율법서를 듣고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훌다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유다 전역에 아주 대대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유다 전역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척결하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애를 썼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왕은 그 요야김부터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은요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었어요. 그것도 참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몰라요. 요시야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뭔가 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유다 전역에 예루살렘 전역에 구석구석 배어 있는 그런 영적 부패함을 제거하기에는 거의 힘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열심히 개혁운동을 일으켰는데도 오늘 보면 10절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왕은 막 레위인 제사장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고쳐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게 안 됐어요. 왕은 뭘 하려고 하고 뭔가 이게 위에서는 개혁을 일으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깊이 배어있는 그 죄와 악을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항력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요. 이게 안 되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보시면 6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6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조하는 거예요. 6절에서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하는 이 말씀이나 뭐 그 뒤에 반역한 자매 유다 뭐 이런 표현들은 배역한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722년 주전 722년에 앗수르에 의해서 망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 그야말로 높은 산에 오르며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망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정말 벌을 받아서 다 무너지고 나면 그거를 보면서 뭔가 교훈을 받고 아 저렇게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상 따라가면 다 망하는구나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남유다가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멸망한 북이스라엘처럼 횡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기를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오히려 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외롭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무런 모델도 없지만 남유다는 망하는 북이스라엘을 보고서도 저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있으니 저 모델, 저 망하는 모델을 보고서도 저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남유다에 비하면 오히려 예전에 망한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의롭다고 말할 정도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그 음행이 더 아주 수치스럽고 그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행하는 죄가 더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2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더 불쌍한 거예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망하는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더러운 짓을 하고 있으니 이 남유다에 비하면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불쌍하게 여겨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로 나아가 그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안아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셔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계속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자복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멸망한 자들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물론 그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1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 남은 자는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는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시면서 새롭게 빚어내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남유다는요 자기들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더 낫다고 늘 자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중에 성전이 있고 자기들 가운데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자부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읽었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율법을 알고 예배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번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읽을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의 시기 이방인들의 시기심을 이용해가지고 이방인들도 회복하시고 유대인들도 회복하시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비슷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훨씬 빨리 망했어요. 근데 남유다는 그거를 보면서도 교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불쌍한 거예요. 남유다가 저런 걸 보니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불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도 부르시고 남유다도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언약궤를 통해서가 아니고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과 16절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뭔가 이렇게 경쟁하고 시기심을 뭐 불러일으키듯이 그렇게 하면서 여하튼 하나님께서 저 유다를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훨씬 어려운, 훨씬 불쌍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서도 사람을 부르시고 남유다도 회복하시는데 그거는 무슨 언약궤 같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상징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오히려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심정 때문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선언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남유다는 자기들이 언약궤가 있고 여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낫다. 뭐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성전을 가지고 있고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남유다에 비하면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나은. 그런데 먼저 망했어요. 이미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는 북이스라엘 망한 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이 야 니들에 비하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낫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불일듯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행음하는 남유다 같으면 북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도 훨씬 더 받을 수 있겠다 하시면서 결국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도 부르시고 유다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는 무슨 성전이나 언약궤 때문이 아니고 남유다의 자부심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회복하실 거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영적인 교만이 아니고 영적인 겸손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음하는 무리를 향해서도 바람 핀 남편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바람 피운 아내를 남편이 다시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오늘 전체의 맥락에서는요.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행음한 북이스라엘이어도 행음한 남유다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르느냐 이렇게 탄식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돌아오라 네 죄를 자복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서 바람핀 아내를 향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배역한 자식아 돌아오라 부르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처지에 놓여 있었어도 주님이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시는데 이런 마음을 잘 헤아려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